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누르히삼 압둘라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며 부검 결과 심장마비의 증거가 없고 시신에 외상이나 뚫린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극물에 중독된 조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학 표본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누르 국장은 오늘 회견에서 사망자를 김철로 지칭했으며 아직 DNA 샘플을 제출한 사망자의 친족이나 시신 인도를 요구한 가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과 일부 외신들은 김정남 씨의 장남인 김한솔 씨가 현재 거주 중인 마카오에서 시신 확인을 위해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군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 서부 진격을 앞두고 모술 남부 탈환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이라크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AP통신에 이라크군이 지난 19일 총공세를 재개한 이래 모술 남부 지역 약 123제곱킬로미터 지역을 탈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현재 모술 공항과 시내 주요 고속도로 상에 하맘 알 알리 교차로가 내려다 보이는 아부 사이프 고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HR 맥메스터 육군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번 인선을 발표하면서 맥메스터 중장은 뛰어난 재능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 군의 전투 능력과 다른 정부기관들의 역량을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육군 능력 통합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은 3년 전 맥메스터 중장을 미래 미 육군의 건축자로 칭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부정부패는 폭력 극단주의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반부패 감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나 보코하람과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거듭되는 전투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반군들이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한 대중들의 분노를 요원 영입이나 무기거래, 군대와 같은 공적기구들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ISIL이 이라크 북부와 서부, 시리아 동부 상당 지역을 휩쓸던 지난 2015년 이라크 주요 도시인 모술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을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인 보코하람이 반부패와 반엘리트주의 등을 표방하며 보안군에 의한 인권 유린과 군 고위층의 기만과 부패 문제 등을 자주 언급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 남수단 그리고 중동국가 예멘의 기근 사태로 어린이 140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들 어린이들이 방치될 경우 올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에서는 어린이 46만 2천여 명이 급성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고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에서도 어린이 45만 명이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날인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시위에는 미 동북부 보스턴에서 서북부 시애틀 등 30여 개 주요 도시들에서 유색인종과 이민자, 이슬람교도, 노동자, 성정체성 관련자, 또 빈곤층 등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국립동물원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동물은 올해로 3살이 된 새끼 판다 바오바오였습니다. 중국어로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의 바오바오가 미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바오바오가 2013년 8월 23일 미국 국립동물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미국인들은 바오바오의 탄생부터 이 성장을 함께 지켜보면서 애정을 보냈기 때문에 더욱 애틋했던 것이죠. 그런 바오바오가 잠시 후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중국 야생보호협회와 맺은 번식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에 있는 모든 번식정령기의 판다는 중국으로 돌아와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오바오는 사육사이자 수의사인 마티 디어리 씨의 보호 아래 13시간 동안의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약 25kg의 대나무와 각 2kg씩의 사과와 고구마가 바오바오의 식량으로 함께 비행기에 실리고요. 또 바오바오의 떠나는 모습은 국립동물원의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바오바오가 떠나면서 이제 국립동물원에는 3마리의 판다만 남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2살이 된 바오바오의 동생 베이베이를 비롯한 새 판다가 있어서 바오바오가 떠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는 반응들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22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올리비아 옹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찬가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L-O-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Mm-hmm.
made for me and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관영 CCTV가 첫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의 건조 현장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일본 정부 대변인이 오늘 주장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도 일본 정부가 직접 챙기는 일정으로 격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지역 자동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의무화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첫 국산 항공모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네요.
네, 중국 정부는 오늘 관영 CCTV를 통해서 자체 기술로 만드는 첫 항공모함인 산둥함의 건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CCTV는 랴오닝성 다리엔에서 갑판 상부 구조물에 철골 지지대를 얹어서 막바지 시설 공사가 한창인 영상을 내보내면서 임시 가설 장치를 모두 걷어내고 외부 도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이 항공모함의 진수식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건조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건데 언제쯤 취역합니까?
예, 먼저 용어를 정리해드리면요.
예.
진수는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것이고요. 취역은 실전에 배치하는 겁니다. 진수한 다음에도 취역할 때까지는 이 항공모함의 경우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단 산둥함의 진수식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CCTV 해설을 통해서 집을 짓는 걸로 치자면 벽체를 칠하는 것까지 모두 끝났고 인테리어, 실내 장식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이 산둥함 건조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배 자체를 만드는 건 완성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무기를 탑재하고 레이더와 방공체계 설치 과정을 거쳐서 운항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겁니다.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의 쉬광위 선임연구원은 올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께로 진수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환경 여건상 항공모함 진수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 진수한 다음에 취역할 때까지 2년이 걸리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네.
자, 배는 다 이미 만들었고 무기를 싣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연습한 다음에, 그러니까 올 여름이나 가을쯤에는 물에 띄우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2개편대와 해군 항공대가 현재 지상에다가 이 모의 항공모함 갑판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착륙 훈련을 진행 중인데요. 이제 이 훈련을 실제로 이 산둥함 갑판 위에서 진행한 뒤에 문제가 없으면 진수식을 열게 됩니다. 이후에 실전 투입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
내년에 시험항해를 진행하고 2020년께 공식적으로 취역할 것으로 중국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의 이 새 항공모함이 배치될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남중국해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들인 항공모함을 개조한 제1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운영 중인데요. 이 자체 기술로 처음 만든 산둥함이 취역하면 항공모함 두 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달 초 중국 관영인민일보는 이 첫 국산 항공모함 산둥함의 운영 계획을 소개하면서 복잡한 남중국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해군의 두 번째 항공모함 기지를 남부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남중국해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항공모함이 작전을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지난 토요일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이 칼빈슨함 전단은 주변 해역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주변의 12해리 안쪽과 접근해서 기동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데에 맞서서 해당 해역이 공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이 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목적입니다.
예, 이 중국은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나라가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이를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것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이 칼빈슨함의 남중국해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주 이 칼빈슨함의 남중국해 진입 계획이 알려진 직후에 이를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었는데요. 오늘 중국 관영 매체가 첫 중국산 항공모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것도 이 미국 칼빈슨함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견제하기 위한 무력 과시인 것으로 중국 언론 매체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일본에서 다케시마 독도라고 부르는 영유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고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봐도 명백하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면서 영토주권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상과 문부과학상 등 각료들이 개별적으로 이 다케시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그동안 있었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이 영유권 주장을 직접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스가 관방장관은 앞으로 국내외에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동해, 일본에서 일본해라고 부르는 이 동해상의 울릉도 근처에 있는 이 독도,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일본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다케시마와 가까운 시마네현 당국은 이 다케시마, 독도와 주변 해역을 행정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뒤에 이듬해부터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실시되는 올해 다케시마 마의 날 기념식에는 일본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는 행사로 격상시킬 계획을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 기존에는 지방정부 주관 행사였는데 이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행사로 격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2차 집권한 이듬해인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차관급 인사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파견해왔는데요. 올해도 차관급 빈 무타이 순스케 내각 정무관을 이 행사에 보내서 단순히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마네현 당국과 함께 직접 행사 전반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무타이 정무관은 내일 기념식 연설을 통해서 이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이 한국의 불법 점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예, 역시 이 한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 대변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내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일정에 대해서 한국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 일본이 최근에 부쩍 이 다케시마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 내각 관방산하 영토 주권 대책 기획조정실과 시마네현 당국이 공동 제작한 이 다케 다케시마 독도 영유권 주장 포스터 이 그림 전단이 내일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전국의 관공서와 교육위원회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앞서 지난 14일에는 일본 정부가 이 초중등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 학교 교육과정의 지침으로 사용되는 이 정부 공식 문서인 학습 지도 요령에 이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를 고유 영토로 표기한 개정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차량 위치 추적 장치가 의무화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위구르 지역 일대의 등록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 GPS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지 않으면 기름을 넣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 왔는데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지 않으면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네.
자, 중국 정부가 이 신장 위구르 주민들의 자동차 위치를 추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공안은 테러 분자들의 활동 경로를 점검하고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신장 지역 주민들을 전체를 사실상 테러 분자로 간주한 겁니다.
예. 왜 신장 위구르 주민들을 테러 분자로 보는 거죠?
신장은 중국 주류인 한족과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이슬람 계열의 위구르족이 대거 몰려 살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자치를 허용한 지역입니다. 위구르족 약 1천만 명이 한족 800만 명가량과 함께 사는 곳인데요. 이 지역 주변에서 위구르족 독립운동 세력이 활동에 대해서 이 중국이 강하게 맞서면서 이 인권 탄압이나 소수민족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위구르 독립운동 단체의 자폭 공격으로 이 중국 공안과 외교 관리들이 잇따라 숨지거나 다친 사건들이 이어졌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해 10월 위구르 독립 세력을 테러 분자들로 규정해서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에 자동차를 추적하겠다는 계획이 앞서서 여행을 금지시키겠다는 조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장 자치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권을 공안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연례 검열 명목으로 시행된 것인데요. 이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 당국의 여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허가를 얻지 못하면 중국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현역 육군 장성인 HR 맥메스터 중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이 논란 속에 재개됐지만 시위대가 해산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최근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업체들이 자동차 압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량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연방정부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임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이 결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HR 맥메스터 육군 중장을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 소유의 클럽 마라라고에서 여러 후보들을 만났는데요. 최종적으로 현역 육군 장성인 맥메스터 중장을 임명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입니다.
He's a man of tremendous talent and tremendous experience. I watched and read a lot over the last two days.
네, 맥메스터 장군은 대단한 재능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군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다면서 맥메스터 장군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백악관의 국가 안보 보좌관 자리라면 미국의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중책을 맡게 된 맥메스터 장군 뭐라고 소감을 밝혔나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이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r.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I'd just like to say what a privilege it is to be able to continue serving our nation.
네, 맥메스터 보좌관은 국가안보팀과 함께 미국인들의 이익을 진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 맥메스터 새 보좌관에 대해서 대단한 경험과 재능을 지닌 인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맥메스터 보좌관은 올해 54살이고요. 이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역 육군 중장인데 이 군사 전략가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 이 육군 능력통합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센터는 군의 전투 능력과 다른 정보 기관들의 역량을 통합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맥메스터 신임 보좌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고 많은 훈장을 받은 뛰어난 군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군내 평판도 좋고 신망이 높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직설적이지만 또 사려가 깊다고 알려졌는데요. 또 상관에 대한 직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지난 2014년에 인터뷰에서 그동안 자신이 일한 상관들은 솔직한 평가를 원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맥메스터 보좌관은 또 역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그런 학식이 높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직무6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서 맥메스터 보좌관은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지난 2014년에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하면서 그 명단에 이 맥메스터 장군을 올려놓았는데요. 맥메스터 장군을 가리켜서 미래 미 육군의 설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 맥메스터 장군이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이 됐는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종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면서 이 맥메스터 보좌관을 가리켜서 진정한 지성과 인격,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덤 시프 하원 의원은 맥메스터 장군이 대통령에게 맞서는 행동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 책을 쓴 사람이라면서 이 확실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 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 때문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맥메스터 새 보좌관은 어떤가요? 러시아 관리들과 친분이 있나요?
네, 뭐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이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이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논란 때문에 물러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자체부터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제대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였다면서 이 때문에 플린 보좌관에게 사임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이 펜스 부통령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견해에 동의했죠?
네, 이 펜스 부통령이 이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본부를 방문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침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자신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을 알고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해임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고 적절한 방식으로 때맞춰서 잘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플린 보좌관이 사임한 뒤에 이 키스 켈로그 퇴역 육군 중장이 대행으로 일해왔는데요. 이 켈로그 중장 역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켈로그 중장은 대행을 맡기 전에 이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맡았었는데요. 이 계속 비서실장으로 남아서 맥메스터 새 보좌관을 돕게 됩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일요일 이 맥메스터 새 보좌관이 국가안보팀 국가안보회의 팀 인선에서 전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로 들어서는 보좌관은 국가안보회의 팀 인선에서 전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예.
앞서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자리를 제안했던 로버트 하워드 퇴역 해군 제독이 안보팀 인선에 대한 우려로 보좌관직을 사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재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네, 아직 수백 명이 남아서 항의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스 다코타주와 연방 당국이 내일까지 현장을 떠나라고 경고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봄철 홍수로 시위 지역이 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내일 오후 2시까지 떠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시위자들은 꼼짝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홍수 위협에도 이 시위자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시위자들은 당국이 홍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심각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는 건데요. 일부 좀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갈 것을 고려하는 시위자도 있지만 연방 소유지에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시위자들이 모여서 농성을 시작한 지가 꽤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이 시위자들이 미주리강 인근의 연방 소유지를 점거하고 이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위는 현지 원주민 인디언 주민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스탠딩 록스 인디언들이 주동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미국 전역에서 환경운동가들이 모여들었죠. 이들은 다코타 액세스 수송관이 이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 원주민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을 지나고 또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수송관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전 오바마 행정부는 건설을 중단시켰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또 당국은 이들 시위자들이 오히려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위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시위자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인데요. 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미주리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송유관이 아니라 시위 캠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많은 시위자가 천막을 치고 이 겨울 내내 농성을 벌여왔는데요. 이제 눈이 녹으면서 혹시 홍수가 일어난다면 시위자들이 버린 쓰레기가 인근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강을 오염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스다코타 주정부는 어제 트럭 230대분의 쓰레기를 실어날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자동차 담보 대출 업체들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용이 낮은 대출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죠.
네,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뭐 현금으로 전액을 지불하고 차를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이 이 자기 돈은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은행이나 이 자동차 회사 등 이 대출 업체에서 빌려서 차값을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일정액을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매달 내야 하는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동차 담보 대출 업체들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이 차량의 이동 경로와 현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인 GPS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또 이런 GPS 기술을 이용해서 할부금이 밀린 대출자가 자동차 시동을 걸지 못하게 막는 그런 장치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의 차량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미국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자의 신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용이 높을수록 이 낮은 이자율에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신용이 높다는 건 매달 대출금을 갚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신용이 낮다는 것은 대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연체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고요. 또 돈을 빌린다고 해도 높은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를 사면서 돈을 빌렸는데 몇 달씩 대출금을 내지 못하고 연체한다면 이제 또 대출기관이 압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압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 장치나 이 자동차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과정에서 이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에 이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요, 이 사람이 언제 집을 떠나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료품 가게에 가는지, 또 병원에 갔는지, 식당에 갔다면 어느 식당에 갔든지 이런 모든 행동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가 남용될 그런 잠재적 위험이 매우 높다고 이 사생활 보호 전문가와 많은 대출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그 논란과 관련해서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입장인데요. 할부금이 밀릴 경우에도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해서 압류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신용등급이 낮은 많은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자동차를 살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차가 없으면 일터로 나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자동차 운행 정보는 사실 그 보호받아야 할 그런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차피 자동차를 사면 등록을 해야 하고 또 등록된 번호판을 받게 되는데 이 누구든지 이 번호판을 통해서 이 차량이 어디로 오고 또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결국 이런 논란에 연방정부가 개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연방기관이죠.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런 장비들이 대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기관 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정책이나 관행, 또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런 장비들이 불공정하고 또 기만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출업체들에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고객들의 사생활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펜터스의 노래입니다. 슈퍼스타 함께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 수용을 12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등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nd this is the protection of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지난 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방지와 국가안보 상황 재점검을 위해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들의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 수용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사람들의 발이 묶이고 도착한 사람들은 억류되면서 전 세계 공항이 일대 혼란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이번 조치는 특정 종교와는 상관없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 같은 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란 무엇인가?
The First Amendment.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지난 2011년 가브리엘 기퍼즈 당시 하원 의원이 의회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낭독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91년 12월 15일에 채택된 수정헌법 제1조는 영국에서 명예혁명 이후 왕에게 청원해 얻은 개인의 자유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지만 그 개념을 더 넓고 깊게 발전시켜 오늘날 자유에 대한 상징으로 남아있는 헌법 조항입니다. 현재 대부분 민주국가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영향을 받아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부속 조항들에 의해 상당 부분 제약하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은 이런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91년에 처음 수정헌법이 채택된 이래 오랜 기간 수많은 판결을 통해 이 수정헌법 1조가 인용되면서 미국에서는 그 어떤 가치도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역사.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선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유는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제안자, 찬성한 사람들이 알려지면 유권 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래 헌법이 각 주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한 반연방주의자들에 의해 비준이 쉽지 않자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제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정된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을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수정헌법 1조는 크게 국교 금지 조항과 개인의 자유에 관한 조항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국교 금지 조항은 나라에서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정해 국민에게 믿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된 것은 미국에 최초로 정착한 이주민들이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왔던 청교도들이었던 점에서 이 종교의 자유는 무엇보다 절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는 기독교라는 한 뿌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파를 믿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였다면 이후 아시아나 중동으로부터 다양한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로 그 개념이 확대됐다고 역사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그 자체로 수정헌법 1조 해석의 역사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반공산주의 바람으로 반대파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1950년대 메카시즘 시대를 지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수정헌법 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판례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독립전쟁을 벌였으며 그 가치의 수호와 의지 위에 오늘날 미국이 번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정헌법 1조는 제정된 이래 수없이 많은 판례와 인용 사례를 남겼는데요. 가장 유명한 판례로는 레리 플린트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허슬러라는 잡지사를 운영하던 레리 플린트 회장은 미국에서 덕망했던 제리 파월 목사를 술 광고에 게재하고 음란하게 묘사함으로써 소송을 당했는데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정신적 피해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는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1984년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훼손한 그레고리 존슨을 처벌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성조기 보호법을 두고 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의 가치도 훼손되고 말 것이다. 브래넌 대법관의 이 말은 지금까지도 수정헌법 1조의 가치와 의미를 상징하는 말로 남아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a leg입니다. You probably have heard someone say break a leg, break a leg.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a leg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m so nervous. Tonight is the first night of play.
Is it?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Sophie는 Megan에게 I'm so nervous. I'm so nervous. 나 정말 긴장돼. Tonight, 오늘 밤이 is the first night of the play. 첫 번째로 하는 공연이야. Tonight is the first night of the play 라고 하더라고요. 소피가 오늘 밤에 하는 공연은 첫 번째로 하는 공연 first night of the play 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메이건은 is it? 정말?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걱정하지 마. 그 무대에 올라가서 멋지게 잘해봐. 행운을 빌어.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라고 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a leg. Break a leg입니다. Break. B-R-E-A-K. Break는 깨다, 부서지다 라는 뜻이고 leg. L-E-G. leg. leg는 다리라는 뜻이죠. break a leg. 말 그대로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다 라는 말인데요. Theater people said that if they wished each other something bad, good might happen. 그래서 break a leg. break a leg은 good luck 또는 do well. 상대방을 격려하다, 행운을 빌다 또는 응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Break a leg is a very well-known idiom in theater, which means good luck. It is typically said to actors and musicians before they go on stage to perform. So when you hear break a leg, it really means good luck, do well. 네, break a leg.
상대방을 격려하다, 행운을 빌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m so nervous. Tonight is the first night of play.
Is it?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reak a leg. Break a leg. To wish somebody good luck.
상대방을 격려하다 또는 상대방에게 행운을 빌다.
Break a leg. Keep on practicing and try using this phrase, break a leg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글렌 한산드가 부른 Falling Slowly, 당신의 눈빛에 천천히 빠져든다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5년 2월 21일 오늘 미국의 급진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가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흑인 괴한의 총격을 받고 피살됐습니다. 말콤 X는 1925년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목사였던 흑인 아버지와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말콤 X의 가정은 그의 아버지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단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콤은 이후 학교를 중퇴하고 21살 때 강도죄로 교도소에 투옥됩니다. 하지만 말콤은 감옥에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리틀은 감옥에서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자신의 원래 성인 리틀을 버리고 대신 X라는 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의 성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백인 주인들이 마음대로 붙여주었던 것이니만큼 영어 알파벳 X자를 써서 흑인들의 빼앗겼던 이름을 상징하겠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말콤 X는 추록 후 전미 흑인 공동체를 설립하고 흑인 해방 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흑인들의 분노를 직선적으로 밝힌 그의 웅변은 흑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Who taught you, please? Who taught you to hate the
하지만 말콤 X는 1965년 오늘 뉴욕의 한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흑인 괴한의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2년 2월 21일 오늘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The 3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M. Nixon, is in China. The first American chief executive ever to visit the world.
20여 년 지속된 양국 사이의 냉전을 끝내고자 중국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주은래 총리와 장시간 회담을 가졌고 마오쩌둥 공산당 주석과도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끊겼던 두 나라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합니다. 합의 내용 가운데는 미군이 베트남과 타이완에서 철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이 있은 지 7년 뒤인 1979년 1월 미국과 중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